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님 앞에 곱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이 귀하고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이루셨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현실을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심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하시는 모든 일들과 또 가르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 천국 현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데 13장에 나왔던 내용과 뭐 거의 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기억해 보면 오늘 나오는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내용이고 그 병을 고치시는 내용인데 거기 쭉 보시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선 이 14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여기 보면 처음에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 즉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지위가 꽤 높았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초청을 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던 자들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도 뭐 저녁 식사를 할 때, 초청을 할 때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나 좀 높은 사람을 부르지 뭐 밖에 있는 뭐 거지를 와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3절에 보면 같이 한 자들 중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두령이 같이 음식을 먹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인데 좀 이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절 그 마지막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 말이죠. 11장에서 읽었던 구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11장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그 잡아갈 구실을 찾으려고 노리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11장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20장 20절에 가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여기 우리 구절에도 엿본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여기도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래, 그 1절 그 마지막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보면 뭐 좋은 이유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주님의 앞에 곱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병자가 하나 있습니다. 곱창병. 영어로 dropsy, edema, 수종이라 이렇게 한국말이 되던데. 이게 뭐냐 하면 물이 몸에 차서, 물이 너무 차서 이 몸이 붓는 그런 병입니다. 퉁퉁 부어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것만 봐도 또 이상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병자를 같이 먹자고 초청을 한 것인가? 4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보내셨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초청받은 자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 계신 걸 알고 그냥 들어온 자인가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런 병자가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을 흠잡고자 미리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적어도 그가 들어옴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뭘 잘못하는가 이런 거 살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3절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근데 1절과 2절에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3절 시작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대답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나옵니다. 즉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는 거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답하여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6장 9절에 예수님 질문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 말씀과 똑같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합당하다 이렇게 하면 그럼 자신들의 유전이, 그 트레디션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니까 안 되고, 합당 안 하다 하면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곱창 병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시험하러 불러온 거라면 이제 와서 병 고치는 것이 합당 안 하다. 이런 것도 또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 죄인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서 이렇습니다.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진리를 얘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눈치를 보는 인간들은 이렇게 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이 성경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건데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사람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이것이 맞냐 그럴 때 대답을 못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못하잖아요 인간들이.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진리를 말을 못하고 삽니까? 어떤 인간이 듣고 있건 간에. 근데 이 바리새인들 벌써 우리가 많이 봤죠.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 6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13장에서 우리가 지금 14장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3장에서도 본 내용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바리새인들도 또 율법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안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안 구해요? 안식일이라고 바리새인이? 그러면 곱창병에 걸린 이 사람도 구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십니다. 우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 이 곱창병이 뭐예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게 물이 너무 차서 붓는 병이야. 그렇게 물이 엄청나게 차서 붓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엄청 마르는 병이 곱창병입니다. 물을 계속 마시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그 병의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이 자도 사실 물에 빠진 상황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곱창병에 걸린 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돈과 권력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돈과 권력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돈과 권력에 목말라 하는 자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빠지는데도 또 먹고 싶고 또 목마른 거죠.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만족이 없습니다. 지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지옥의 현실은 그 지옥에 사는 인간들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뭔가 엄청나게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이 죄인들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져도 가져도 만족을 못합니다. 요즘 사람의 그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역사로 보면 그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갖고 사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교인들의 문제도 사실 만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뭐 어느 정도 갖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뭐 하는데 그 갖게 되는 데까지 하도 갖는 걸 연습을 해갖고 그때 되면 더 못합니다. 왜? 그 연습을 했으니 또 얼마나 또 잘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죄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그 고참병 걸린 사람을 보면서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내려지면 뭐 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 보세요. 4절에 저희가 잠잠하거늘 6절에 대답치 못하니라.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지도자들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말조차 못합니다. 그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결론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이미 본 내용이라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며 영원한 희년을 이루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희년, 즉 죄에서 이 세상에서 또 사탄에서부터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자유를 얻는 거 아닙니까? 천국 안식, 그게 구약 안식일이나 신약 안식일, 즉 주일, 다 천국 안식을 예표하고 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천국 안식이 뭐예요? 영원히 죄도 없고 이 세상도 없는 현실. 그래서 천국 안식을 안식에서 여러분이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이제 정말 관계없이 사는 게 죄와 이 세상입니다. 그게 천국 안식입니다. 즉 희년, 자유를 얻는 건데 어디서부터 해방하는 거냐? 이 세상, 그리고 죄. 거기서부터 해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안식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그 죄와 이 세상에서부터의 해방을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시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그 천국 안식을 이루시는 것이죠. 천국 안식, 영원한 구원이 그런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영원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마치시고 영원히 안식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즉 승리하시고 경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말은 그 원수 사탄에게 종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 현실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더더욱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면서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본 거니까 저희가 넘어갑니다. 근데 왜 14장에 더더욱이 13장에서 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또 나오게 하시는가? 몇 절 전의 이야기입니다. 뭐 한참 된 것도 아니에요. 13장에서 금방 나왔던 내용. 이 14장에 왜 거의 같은 내용이 왜 또 나오는 건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3장에 나왔던 내용, 그 비슷한 내용이 14장에 나오는데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 즉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지며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면 영원히 닫혀 아무도 못 들어간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13장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저주하시는 내용.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저주하시며 그 저주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회개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거의 같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리더들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후에도 변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경고를 하시는데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반응하는 거, 그 말하는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모습, 예수님을 어떻게 흠잡을까 하는 모습,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과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뭐 몇십 년을 나오시는 분도 있고, 몇 년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일마다 전해지고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 그 속에 경고도 하시고 천국 현실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데 10년, 20년 후에 변한 게 없다. 똑같이 죄짓고 산다.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걸 추구하며 산다?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여러분 보고 뭐 엄청난 일을 해라 이 말입니까 또? 누가복음에서 중심으로 전해지는 게 뭐냐? 기독교인, 뭐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회개가 없다. 이게 바로 세상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보여지는 모습은 아무도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께 모여들기를 거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요한계시록 9절이 생각나죠. 여러분과 본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즉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퍼부어지고 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는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상징적으로 이해하셔야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세상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더라. 그렇게 재앙이 퍼부어진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뭐 우리 코빗도 그렇고 그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심판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근데 비교가 안 되죠. 마지막 심판은. 즉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회개를 안 합니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세상에 들어갑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마지막이 왔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 왔다. 문이 한번 닫히면 이제 안 열린다. 그리고 저주까지 하시면서 근데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더욱 강팍해집니다. 바로 오늘 보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모습,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세상 모습이란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같은 모습이죠. 유럽을 보세요, 유럽.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그 유럽은 그렇게 많은 회개할 기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기독교를 아예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서 보세요. 교회에 가면 나이 많은 분들 몇 명만 앉아있는 게 유럽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회개를 안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회개를 안 하고 살면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에서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린 어떤가? 우린 회개하고 있는가? 정말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삶의 13장을 읽으나 14장을 읽으나 변한 게 없는 회개 안 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나? 회개 안 하는 모습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는데,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잘한 게 없으니까. 잘했으면 회개 안 해도 되죠. 근데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뭘 잘했습니까?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있다. 엄청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지금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멤버들이에요. 그 당시 교회 멤버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인가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빗 중에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아직도 회개들을 안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모습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안 한다. 물론 죄짓죠. 물론 항상 잘못하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옳도다. 저희는, 즉 그 유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이방인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즉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서 꺾였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서 꺾였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 꺾인 것을 보면서 저 유대인들 저것들 예수님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 잡아 죽였어. 이방인들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죠. 왜? 유대인들을 깔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는 오히려 유대인같이 되려고 깔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요. 왜? 저것들은 구원도 못 받았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걸 보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21절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꺾이는 걸 보고 두려워하라. 왜? 원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이 접붙인 너희들, 접붙인 가지 안 꺾으시겠느냐. 즉 너희들도 회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언약 백성들은 못 꺾으실 것 같으냐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 아니었어요. 저 교회 멤버들 아니었습니까? 다 꺾어버리셨는데. 두려워해야죠, 우리도. 근데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를 안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같이 회개 안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안 한다는 모습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보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이 회개하고 살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살면 아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아닐까 봐. 지금 말씀을 통해 그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 구약 언약 백성들도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야. 나는 믿어.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요즘 교인들 믿어. 아, 나 우리 특히 뭐 칼빈주의 믿지.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건 교회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죄는 회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다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회개를 안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살아계신데 내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인도를 안 하시고 계신다. 무슨 말이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꼭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3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내가 저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와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걸 이해하고 믿는다면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그걸 알면서 회개를 안 한다. 이건 지금 성경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자기 죄를 용서하셨고 바리새인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바리새인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32편 7편 난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애우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으려면 회개하는 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 확신이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회개를 안 하면서 무슨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간절히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뭘 잘해라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면서 살 때 뭘 잘하려고 거기에 초점 두지 마시고 회개. 그래야 유쾌한 날이 우리 앞에 이른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노래로 애우시는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애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매일매일 회개하시며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저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